안녕하세요, 삼일성도 여러분. 연이어 이어지는 특세로 은혜도 있지만 피곤도 하시죠. 오늘 아침 우리 매일 성경 같이 또 묵상하면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스가랴서 11장 전체 본문입니다. 스가랴서는 좀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에게 계속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11장과 그 앞에 10장에서는 목자들에 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그 경고의 말씀이 스가랴서 11장 후반부에서는 절정에 치달합니다. 목자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오늘 저희가 묵상할 본문에 등장합니다. 다소 가슴 아픈 본문이지만 또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먼저 새겨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1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10장 앞에 있는 내용 중에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백성들이 곤고를 당한다. 이런 표현이 10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목자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10장 3절에서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자들이 없다고 하는 표현은 그들의 숫자가 전혀 없다, 물리적으로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진정한 목자가 없다. 목자들은 많았지만 지도자들은 여전히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고 제사도 드리고 있고 백성들을 이끌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목자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이 10장과 11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목자들에 대한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1장 전체가 크게는 세 가지 문단으로, 세 개의 문단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까지, 두 번째는 4절에서 14절까지, 나머지는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3절은요, 서론격인데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 그런데 그 이방 나라들이 좀 이따 살필 테지만 좀 부한자들이었습니다. 세 나라가 등장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주는 경고를 위한 서론격으로 내가 이렇게 부한자들에게도 심판을 하고 경고를 한다라는 의미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14절에서는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스가랴의 상징적인 행위가 등장합니다. 목자들의 실상을 폭로하기 위해서 이 스가랴에게 몇 가지 행위를 하도록 주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목자들이 얼마나 타락한 상황에 있는지에 대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은요, 목자들에게 내려질 심판에 대하여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절정이고 클라이막스고 좀 불행한 현실입니다. 한번 한절한 절씩 저희가 좀 이해를 도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요. 세 나라가 나옵니다. 레바논, 바산, 요단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비유를 활용해서 그들을 설명을 해요. 레바논을요, 1절과 2절에 보면 백향목과 잣나무라고 말하고요. 바산의 상수리 나무, 무성한 숲, 이런 표현으로 2절에서 묘사하고 있고요. 요단은요, 어린 사자, 즉 젊은 사자죠. 어린 사자, 또 그들의 영화로운 것,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좀 이해를 좀, 주의를 좀 해보자면, 이 나라들은 전부 다 부함으로 대표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자의 나라고 강함과 부함과 풍성함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 영화로워 보이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 심판을 보게 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함으로 지금 이스라엘 너희의 지도자들 영화로운 것 같고 높아져 있는 것 같아도 안전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제 곧 임하게 될 목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전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부한 목자들, 1절에서 3절에서는요, 부한 목자들에 대한 임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레바논의 뭐 백향목, 레바논을 잣나무에 표현하고 있고요. 바산의 상수리나무, 무성한 숲이다. 요단을 어린 사자에 비유하고 있고요. 강하겠죠.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한 지도자들, 부함에 대한 사람의 보기에 부자이고 부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전주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4절에서 14절까지는요. 스가랴에게 두 가지의 상징적인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목자들이 얼마나 타락한 상황에 있는지를 알립니다. 자, 첫 번째는요. 스가랴로 하여금 목자로서 양떼를 치도록 하십니다. 스가랴는 어떻게 보면 목자였습니다. 목자. 그래서 스가랴가 목자 무리의 한 사람으로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가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의 무리에 들어가서 한번 일해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목자들이 양떼를 쉽게 내버리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로 하여금 목도하게 합니다. 끝내는 은30에 얼마 남지 않은 양도 다 버리고 맙니다. 지도자의 타락이에요. 4절에 보면 그 지도자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양떼의 운명이 결정되고 맙니다. 잡혀 죽을 양떼,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요. 5절에 보면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타락한 목자들이 있는 곳에 양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목자로 비유되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등장합니다. 쉽게 양떼를 버리는 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교회에게도 사실 벌어지기도 해요. 쉽게 진리가 타협되고요. 양을, 교회를 수단화하기도 하고요. 나의 영달을 위한 것으로 직분을 삼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는데, 이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 한번 목자들의 무리에 들어가서 한번 봐봐. 보았더니 양들을 쉽게 버리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양을 이용하거나 양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돈을 주고 양을 버리기도 하고요. 양을 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행위였고요. 두 번째 상징적인 행위는요. 두 개의 막대기를 세우도록 합니다. 각각의 은총이라고 쓰고 연합이라고 쓰라고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끝내는 다시 꺾어버리라고 합니다. 10절에서 14절에 보면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은총의 막대기를 꺾었죠. 이것은 바로 은혜. 은혜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멈춰질 것이다 라는 경고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연합의 막대기를 꺾도록 합니다. 이제 반목과 전쟁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그런 반목과 전쟁들, 내부적인 갈등들이 일어나므로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이게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목자의 부재 때문에. 그래서요, 목자들이요, 스가랴에게 은30을 나중에 뒤에 보면 지불하고, 목자 일을 그만둬 버리고, 양을 맡겨 버립니다. 스가랴에게. 은30은요, 당시에 노예의 품삯이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쉽게 자신의 역할을 버려버리고 마는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3일의 성도님들께서 지도자인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저 같은 목사들이 물론 1차적인 이 메시지의 대상입니다. 들을 대상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죠.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지금 기독교 신앙이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은30에 팔수 없어요. 쉽게 버릴 수 없고요. 세상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3일의 성도님들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놀라운 선물, 고귀한 가치를 잘 지켜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얼마 안 되는 돈에 자신의 구주를 팔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 땅의 유한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이 고상한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영원한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은30을 스게라에게 던져주고 목자직을 버리고 양떼를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스가랴, 너가 해.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왜요? 진정한 목자의 부재 때문에. 그래서요, 15절에서 17절까지 세 번째 문단에서는 목자에 대한 심판이 등장합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그들의 직분을 정지시킵니다. 신약의 표현대로 하자면요, 우리 예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한 지도자가 타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타락을 즐기고 있을 때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날이 옵니다. 오늘 스가랴에게 어리석은 목자들의 기구를 빼앗으라 함으로써 그들의 직분을 정지시켜 버리고 말아요. 끝내는 여호와의 칼이 그들의 팔과 그들의 오른 눈에 임합니다. 팔은 힘을 상징하고요. 눈은 판단력, 지각,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직분도 정지되고요. 그들의 내적인 힘, 내적인 판단력, 이런 것들도 점차 상쇄하여 질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지도자들이 먼저는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요, 교회는요, 좋은 지도자들이 바로 서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바른 목자들, 바른 지도자들이 서갈 수 있도록 목회자도 길러내야 되고요, 교회의 좋은 지도자들도 길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은30에 양떼를 버린 목자처럼 기독교 신앙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은 절대로 가벼울 수 없습니다. 왜요? 이것은 우리에게 뭐 아니면 도를 선택하도록 우리를 밀어넣어요. 회색 지대,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은30에 팔든지 목자로 완전히 헌신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복음이라는 선물 잘 소유하시고 은혜 가운데 복음을 잘 세워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요, 목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 왜 주셨을까요? 심판만이 목적은 아니죠. 심판의 경고를 줌으로써 그들에게 다시 회개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의 목적은 구원과 회복입니다. 구원과 회복을 기억하시고, 끝내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오늘 하루도 붙들려 승리하시는 복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